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요. 우리의 신앙을 꽃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난초, 네, 난초 키워보신 분들 계시죠? 네, 난초는 대부분 특별한 날 이렇게 선물 받아서 키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난초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고 나면은 조금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이 난초가 키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꽃이기 때문입니다. 온도도 잘 맞춰줘야 되고, 또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줘도 안 되고, 아무튼 화분 하나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여야 하는, 어떤 분은 이 난초 키우려고 책도 사서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키우기 위해 우리가 너무 수고하고 애써야 되니까 사람들이 키우는 것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들레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선물해보신 분 계세요? 화원에 가서 사다가 키워보신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흔한 것이 민들레이기 때문이 아닐까. 네, 단밑, 뭐 보도블록 사이 이런 데 정말 쉽게,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 갔다 오다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오리역에서 미금역으로 우리 전사님하고 걸어오다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 뒤에 엠코에리츠 보이시죠? 와, 보도블록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민들레가 폈는데, 아, 하나만 핀 게 아니었어요. 그 옆에 너무나 많은 민들레들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민들레가 사실은 우리가 민들레라고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은 잡초거든요. 네, 잡초에 대해 포함되는 그런 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 번식을 잘하는지, 뭐 누가 물 주지 않아도, 네, 온도 맞춰주지 않아도, 네, 비료 주지 않아도 쑥쑥 잘 크는 게 이 민들레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밟고 지나가도, 네, 짓느겨져도 다시 일어서서 꽃을 피우는 것이, 네, 민들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자세히 민들레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 꽃이 아기자기하고 예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이 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두 가지 꽃에 비유한다면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난초 같은 신앙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신앙은 교회를 다니지만 좀 누군가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 하는, 잘 대접해줘야 하는 사람이 아닐까. 아직 어쩌면 성숙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자기 중심으로 주변에서 맞춰줘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떠오르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지난주 우리 담임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 떠오를 게 아니라 본인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들레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누군가가 와서 때로는 상처 주고 짓밟은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다시 일어나는 신앙. 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이 불고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꽃을 피워내는 신앙. 예, 그리고 결국에는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서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꽃을 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꽃일까요? 네, 민들레. 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모습은 바로 민들레와 같은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밟힐수록 더 강해지고, 또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새로운 씨를 온 땅에 펼쳐가는 그런 신앙.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민들레 신앙이 됩시다 라고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다 민들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말씀은요, 인생의 처절한 고난을 겪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언뜻 떠오르기에는 그는 왕이었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으로 먼저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는 정말 잡초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민들레와 같이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처절한 고난의 역경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이겨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민들레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설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네, 우리 1절과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올 때에 이 본문의 다윗과 같이 상황을 초월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원수들이 자기 신을 잡아먹으러 달려드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나는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태어남은요, 다윗의 시선이 네,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재물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도 우리의 건강도 그냥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넉넉지 못한 어떤 주머니 사정이라든지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 또 예전 같지 않은 우리의 몸과 이 기력,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참 가슴 시린 그런 힘든 마음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정말 잘 지내시고 잘 사시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는 가정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밤잠 못 이루는 그런 아픔들, 네, 하나씩은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요, 평소에 뭐 별일 없고 문제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그 깊이가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칠 때, 우리 인생에 폭풍이 찾아왔을 때, 또 우리 사업에 또 우리 가정에 역경이 몰려왔을 때, 밤잠 못 이루는 아픔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네, 굉장히 그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단순히 아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네, 이런 구절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원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인내를 의미하는 겁니다. 견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12절에 내가 비천함에 처하고 또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더라도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내의 말씀, 인내의 고백, 견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극심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와, 네, 엄청난 고백이죠. 어떤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시작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들은요,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네, 엄청난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네, 이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와 상반된 믿음을 이야기한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리하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 신앙도 아니죠. 근데 이것을 굳이 정의하자면 이런 믿음을 조건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부 신앙. 뭐뭐 하면 믿겠습니다. 이것은 뭐뭐 때문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어지면 믿겠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용없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나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이죠. 불신앙.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은, 그분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 내려올 수 있으셨지만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민들레 신앙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민들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뭐뭐 때문에의 신앙입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올 때에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를 수 있는 우리 신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민들레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 네, 주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환난이 밀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꽁꽁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세우셔서 어떤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냥 말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중에 수영 해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수영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몸에 힘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에 뜨려면 몸을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수영 잘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몸에 힘을 꽉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꼬르륵 하고 가라앉습니다.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누우면 물 위에 뜬다라는 것이에요. 신기하게도 물에 몸을 맡길 때에 물이 나를 떠받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내 자식 걱정도 또 내 인생도 다 내가 짊어지고 힘을 꽉 주게 되면 힘을 줄수록 더 가라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힘을 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힘을 빼지 못해서 물에 가라앉혔던 사람이 나와요. 떠오른 사람 있어요? 물에 빠졌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요. 주님,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네,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걸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도 불고 막 이러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물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셨나요? 아니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의 시선이었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네, 물로 향했을 때에 그가 그 물 속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장면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네,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어 이르되 즉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내 힘으로 안 빠지려고 버티다가 네, 빠질 수도 있어요.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빠지더라도 그때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고백을 했던 다윗은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지금 원수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한 바위에 세우신다라는 그 고백,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가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긴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몸부림칠수록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건국을 이끌었던 정치인이면서 사상가였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많이 낯익은 얼굴 아니에요? 네. 어디서 봤나요? 네, 저분 사진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눈치채셨어요? 예, 미국 100달러 지폐에 나와 있는 그런 분이세요. 네, 벤자민 프랭클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이신데 그가 나이가 든 후에 인생 말미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첫째,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다.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둘째, 나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셋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 그만큼 나는 행복과 성공을 누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동안 내가 걷고 먹고 숨쉬고 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긴 것만큼 바로 그만큼 나에게는 행복과 성공이 왔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시니어 가족분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가만히 있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나서서 대신 해결해주고 싶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자녀가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내가 나서서 막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네, 우리가 다 책임져 주려 하면 그 우리의 자녀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텐데, 내가 다 해주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넘기는 것. 네. 우리가 마치 수영을 할 때에 물이 우리를 받쳐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받쳐주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민들레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은혜를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확신하는 신앙.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확신하는 신앙. 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표현을 보면 머리가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이 말은요, 더 이상 내가 수치당할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암진단을 받았는데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네, 그것은요, 고통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고통 자체에 매몰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보통은 누구 때문에 이것이 왔는지,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함몰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보다 더 큰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을 때 시작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가끔은 좀 이런 기도해도 되나 하는 부분들이 간혹 보여요. 막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혼내달라고 막 고자질하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장면들이 시편 곳곳에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 상황,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나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눈물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시기 바래요.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네, 신기하게도 그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유일한 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놀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그런 고난에 매몰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시니어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민들레, 이 민들레 꽃은 왜 그 척박한 보도블록에서 꽃을 피울까? 네. 거기서 비바람 다 맞으면서 처절하게 꽃을 피울까? 네. 민들레가 거기서 뿌리 내리고 꽃 피우는 이유는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네. 햇빛의 양분으로 자라나고 꽃 피우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벌판에 피어있는 그런 민들레처럼 비바람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고개를 들어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4절에서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의 고백,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문제에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척박한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들레 신앙인 이것은요 나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의 역경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람 속에 거할지라도 기어이 그렇게 노랗고 예쁜 꽃을 피워내는 그런 민들레와 같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녀 가족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환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초월하며 민들레와 같은 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노래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인생에 펼쳐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들레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발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꼭 붙들고 노래하며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이기에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로는 힘든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길 걸어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 겨우 이겨내고 일어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며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신여 가족들 벌판의 민들레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붙들며 이제는 고난 끝 회복의 시작을 선언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회복의 아침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노래하며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가시는 우리 모든 신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